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. 퇴직금 계산 어떻게 느끼시나요? 뭐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알면 알수록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 상황에서 이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.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?
네, 안녕하세요. 김효신입니다.
네, 반갑습니다.
네.
자, 오늘 주제는 퇴직금이고요. 관련해서 궁금증 있는 분들 또 포함해서 뭐 퇴직금 아니더라도 일하면서 생기는 궁금증, 고민점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, 장문 100원,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울러서 같은 문자번호로 슬라고시 문제 정답도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우리 노무사님 힌트도 하나 들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혹시 그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란 노래 아십니까?
누구야?
네? 피프티피프티 모르세요?
예, 죄송해요. 잘 모르겠어요.
아, 지금 엄청난 히트를 하고 있는 그룹과 노래인데 이걸 모르신다. 뭐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나 봅니다.
아, 그 뉴진스까지는 알겠는데 그기까지는 모르겠네요.
그럼 뭐 뉴진스가 더 유명하다? 피프티피프티 별로 안 유명하다?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
아니요,
거예요?
아니요. 절대 그건 아니죠. 제가 알고 있는 게 뉴진스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
알겠습니다. 지금 피프티피프티 네. 대단한 그룹인데 여기에 이제 큐피드란 노래가 이 네. 핫100 차트 11주 연속에 진입을 했습니다. 핫100을.
그 차트 100에요?
네, 그 차트에 네. 핫100에 지금 네. 11주 연속 오르고 있어서 오늘 네. 관련된 퀴즈를 준비를 한 건데, 뭐 매주 대중음악 순위를 매겨서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네. 대중음악 지표가 되는 차트라고 불리죠. 1번 빌보드, 2번 키보드, 3번 킥보드, 4번 스케이트보드인데요. 네. 정답에 대한 힌트를 하나 주신다면요.
근데, 아, 이게 보기를 하나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야지 정확하게 아실 것 같은데.
보기를 하나 더 주신다고요?
네, 제가 보기를 하나 더 드리면 바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어떻게요?
우리나라 예전에는 이게 미국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길보드라는 게 있었잖아요.
아, 그렇죠. 그 특히나 네. 휴게소 같은 데 가면
네.
네. 그리고 또 뭐 상점에서 여기저기서 트니까
맞아요.
아, 그래서 길보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. 그게 뭐 음을 좀 따와서 만든 걸 테니까 힌트가 되겠네요.
그렇죠. 네네. 무슨 우리는 기억으로 시작되고 그쪽은 예, 쪽으로 시작되니까.
알겠습니다. 네. 1번 빌보드, 2번 키보드, 3번 킥보드, 4번 스케이트보드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주제는 퇴직금입니다. 뭐 퇴사를 할 때 받는 거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네. 퇴직금도 종류가 있다고요.
네, 맞아요. 근데 퇴직금을 다들 잘 계산하실 줄 안다고 생각하시면 어려운 게 이거거든요. 사실 퇴직금 하지만 법정 용어로는 퇴직급여제도라고 해요. 이 퇴직급여제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.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퇴사 전에 3개월 급여, 총급여 가지고 계산하는 그쵸, 퇴직금 예. 제도. 그 다음에 퇴직연금제도라는 게 있어요. 이거는 확정기여연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뉘고요.
네.
그다음에 최근에 생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라는 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.
오.
네.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퇴직금 제도는 말씀드렸고 퇴직연금 제도 중에 확정급여형은 어차피 평균임금 가지고 계산하니까 30일 뭐 평균임금이니까 퇴직금 제도 계산하고 같고요.
네.
근데 확정기여형은 이제 임금 총액의 12분의 1,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만 납입하는 거.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도 아까 말씀드린 확정기여형과 계산이 같은데요. 이 주체가 이 중소기업 상시 30인을 사용하는 사업장 이하의 그 회사들이 모여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그 제도거든요.
오.
네, 그래서 이게 각각 조금 다릅니다.
제가 뭐 네,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 뭐 새로 생긴 거라고요?
네네. 그 저기 올해 초에 그 새로 생겼어요.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걸 그 설계하고 사이트 만들어서 그 도와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아마 새롭게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하시다가 그 중소기업 그 퇴직연금 기금제도로 옮기시면
예.
그 인당 최대 그 10만 원의 그 혜택을 드리는 그 이벤트를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.
예.
네네. 그래서 저도 요거 옮기려고 시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중도에 포기했거든요.
왜 힘들어요?
왜냐하면 제가 운영하고 그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에 그 들어가서 할 때는 사실 자동이체를 해놓고 그냥 계속 납입되게 만드는데
네.
이건 매월 스스로 그 거기 이제 계좌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. 사용자가.
그럼 어렵겠는데요?
네.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그 납부하는 걸 이렇게 눈으로 보고 직접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예 유용하실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자동이체 걸어놓으니까 괜히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중간에 포기했어요.
예. 네. 이게 어쨌든 이름이 보니까 중소기업이라고 달고 있는 거 보니 뭔가 네. 좀 혜택이 있거나 뭐 만든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?
아 이거는 뭐 어쨌든 그 상기 30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결국에는 잘 그 퇴직금 제도가 되게 왕성하게 운영되고 있고 퇴직연금 제도가 잘 운영되어 있지 않아요. 그래서 그리고 뭔가 그 중소기업들끼리 모여서 같이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거나 하면 점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.
예.
네,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서 운영하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.
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퇴사를 했던 게 2010년대 후반, 중후반 때인데 그때는
네네.
저는 퇴직금으로 받았거든요, 일시금으로.
아, 네네네.
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.
네, 근데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게 지금 퇴직연금 제도가 마치 의무화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말씀드렸지만 퇴직연금 그 제도는 의무가 아닙니다. 네. 그래서 그냥 그 퇴직금 연금 제도를 도입 안 하면 퇴직금 제도로 그 운영하고 운영해야 되는 그 법을 그대로 적용받거든요.
이게 뭐 사업주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?
네, 그렇죠.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냥 퇴직금 왜냐하면 퇴직금은 이게 그냥 전문적으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
예.
나중에 사업주가 직접 지급해야 되는 거고 퇴직연금의 장점은 이 나의 퇴직금이 사외에 유보되어 있는 거.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그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거잖아요. 네, 그다음에 특히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 부담률, 최소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항상 그 거기에 얼마 정도 다 납입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
예.
네, 그래서 요게 퇴직금 제도하고 그 퇴직연금 제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.
이게
네.
한 회사 내에서도 개개인 그 사원들마다 나는 퇴직금, 나는 퇴직연금 제도 뭐 이런 게 나눠질 수도 있는 건가요?
네, 그렇죠. 네. 그 특이하게 도입 시에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각각의 개별로 그 제도들이 예, 서로 적용되는 분들이 다를 수 있어요.
다 다를 수 있다라는
네.
말씀이시고 이 퇴직금은 근로자 수랑 또 상관이 있습니까? 뭐 5명 미만 못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?
2013년 이후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
2013년
네.
이후로는?
네.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다 적용돼요. 그 2013년 이전에 2012년에는요.
예.
그 퇴직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의 50%만 적용됐고요.
아.
네, 그 이전 기간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.
아, 그렇군요.
네,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네, 다 전면 다 100% 적용입니다.
그러면 만약에 입사가 그 전 시기고 지금까지
네.
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요?
네,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절에 이제 직원이 몇 명이었냐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계산법이 그 뭐 한 2000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신 다음에 퇴사하신다고 하면 만약에 2000년대부터 2011년까지는 4인이었다고 하면 그
네.
기간은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요.
아.
2012년도에는 50% 계산하고요. 네. 그다음에 13년부터는 100%로 계산합니다.
아, 그렇게 그냥 구간을 나눠서 계산을 하는 시기군요.
네, 맞습니다.
이거 퇴직금 같은 경우는 지급 기한이 설정이 돼 있죠?
네, 맞아요. 그 뭐 금품정산이라고 해서 퇴사한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는 퇴직금을 포함한 그 다른 금품들, 청산해야 될 모든 금품들을 다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다들 우리는 그냥 급여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급여일에 월급하고 퇴직금하고 다 받는 걸 그냥 받아들이시고 있어요.
예.
이제 법하고는 다르게. 근데 법에서는 사실 이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하니까 그때 지급 안 했을 때에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냥 사직서 이렇게 받으실 때 그 만약에 퇴사일로부터 월급날까지 14일 이내가 안 된다고 하시면 별도로 그냥 지급 기일의 연장 합의를 받으셨으면 해요. 그냥 사직서에 간단하게 뭐 그 퇴사일로부터 뭐 저기 그 발생하는 퇴직 임금과 퇴직금은 며칠 날 받기로 한다. 급여일은 며칠 날 받기로 한다. 이렇게 하시면 이제 지급 기일의 연장 합의가 된 걸로 보고
예.
그냥 저기 예, 그때까지는 임금 체불로 보지 않거든요.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안 주면 체불이 되는 겁니다.
예. 이거 뭐 기한 넘기거나 하면은 뭐 불이익이 있겠죠, 당연히?
그렇죠. 뭐 임금 체불제에 대한 벌칙은 사실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잖아요. 네, 그렇게 정해놨지만 실무상으로는 뭐 고의 상습적이지 않으면 되게 15에서 20%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나오거든요.
예.
네,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가 있으면 요 기간을 예, 그 아직 그 14일이라는 게 바로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걸로 이제 좀 해주셨으면 해요. 왜냐하면 사실 이제 퇴사하실 때 급여일을 줄게요 하고 그 구두로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
그렇죠. 예.
근데 이 구두가 위험성이 많잖아요. 네. 너무 크잖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 그 뭔가 자료로 남겨줄 수 있는 꼭 아까처럼 서면으로 하면 좋지만 아니더라도 뭔가 남길 수 있는 것들 그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.
일을 하다 보면 뭐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같이 뭐 병가 그리고 휴직 좀 쉬는 기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은 네. 퇴직금 계산할 때 이 기간들은 뭐 제외가 되는 건가요? 어떻게 되나요?
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그 부여된 그러니까 법적 어떤 요건을 채움으로써 자기가 권리를 행사하는 그 뭐 어떤 출산 휴가, 육아 휴직 뭐 그 산재 요양 기간은요.
예.
그러니까 법정이니까 당연히 그 기간에는 다 포함돼요. 그러니까 재직 일수에 다 포함되거든요. 그러니까 전혀 불이익 받으실 게 없어요.
예.
근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. 근데 이 법적인 그 휴가나 휴직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?
네.
네. 그런데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시켜 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.
예.
근데 우리가 뭐 사규나 취업 규칙이나 뭐 근로계약 같은 데서 그 개인적인 휴직 기간은 그 재직 기간에서 뭐 제외한다,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
아.
네, 재직 기간에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.
그 뭐 보통 일반적으로 그 퍼센테이지를 굳이 따지자면은 있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? 그런 문구가?
아니요. 그런 문구는 거의 없어요. 그냥 되게 사실 개인적인 휴직이 대기업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으로 중소기업으로 내려오면 개인적인 휴직은 거의 없다고
그쵸,
봐야
예.
되거든요.
네. 쓸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.
네. 맞습니다.
알겠습니다. 그 네.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 중에서 좀 난해한 게 연차수당이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네. 뭐 어떻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?
사실 이제 이 연차수당은 그 1년 동안 그 사용해야 되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 마지막에 이제 돈으로 지급되는 건데요.
예.
이게 발생되는 모습이 두 가지예요. 그러니까 재직 중에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연차 수당이 있고요. 그다음에 그 퇴사하니까 바로 쓰지 못하는 연차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연차 미사용 수당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전자는 그 퇴직금에 포함되고요. 나머지 후자 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 수당도 다 그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. 그 연차 수당의 12분의 3의 금액만 포함돼서 계산되게 됩니다.
알겠습니다. 네. 오늘 퇴직금 관련한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문자 네.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관련된 네네. 질문들 좀 소화를 네. 하겠습니다.
네네.
2913님께서는요. 퇴직금 중간 정산을 했습니다. 급여를 네. 기본급과 수당으로 함께 받았는데
네.
퇴직금은 기본급으로만 받게 됐습니다. 이거 네. 맞는 건가요? 이렇게 물어보시네요.
그 아닙니다. 그 퇴직금의 계산은 항상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그 모든 급여가 포함되는 거거든요.
수당까지 포함이다.
네, 그렇죠. 지금 퇴직금이라고 하셨으니까요. 이 3개월 그러니까 중간 정산하기 전에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성을 가지는 모든 급여는 다 포함돼야 돼요. 이 사실 이제 뭘 하니까 다들 기본급만 포함하시는 게 많거든요.
네네네.
근데 기본급만 포함돼서는 아니고요. 정말 복리 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닌 이상 내가 그 추가 근무에서 받은 거, 그다음에 휴일 근로에서 받은 거 이런 수당은 다 포함돼야 돼요.
아, 그렇군요.
네.
그러면 문자 주신 분은 조금 잘못 받으셨을
그렇죠,
가능성이
조금 적게
있는데?
받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조금 그 노무자 사무실 알아보시고 계산 뭐 간단하니까 그거 그 상담 받으시고 회사에 한 번 더 요청해 보셨으면 해요.
회사에서 그래서 주면 다행인데 안 주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?
사실 이제 뭐 명백한 그 계산의 착오로 인한 체불이니까요. 그다음에 중간정산을 요건을 다 갖췄다는 요건으로 보면 이거는 뭐 중간정산에 적법한 거고 그런데 대신에 그 적게 받았으니까 이거는 신고 가능하죠.
네. 알겠습니다.
너무 명백한 경우라서.
네. 명백하다. 문자 네. 주신 분은 잘 주셨네요.
네.
8998님. 근무기간 1년 중에 중간에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? 개인사업자로 회사에 소속이 돼 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?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.
아, 네. 첫 번째는 그 퇴직금은 항상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없어요. 그다음에 두 번째, 그 본인이 개인 사업장에 사업주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하면
예.
네, 1년 근무하고 퇴직했으면 당연히 그 퇴직금 계산해서 받으시는 게 맞죠. 네, 그런데 그 사실 퇴직금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만 1주 평균에서 4주간의 근로 시간이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분은
네네.
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 경우가 아닌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그 그냥 근로 그렇게 그걸 넘어서서 근무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예. 뭐 이와 관련해서 퇴직금 할 때 늘 얘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리랜서들 퇴직금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오는데
네, 맞아요.
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
뭐 여전히 뭐 현재 진행형입니다. 왜냐하면 사실 이 프리랜서라고 하면 저는 그냥 단순하게 무늬만 프리랜서냐 진짜 프리랜서냐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.
네.
그 무늬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근로자하고 동일한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세금 처리를 적게 3.3%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안 주는 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무늬만 프리랜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해 주셔야 돼요.
요즘은 그런 분위기다 말씀을 해주신
네,
거고요. 5463님은 마트에서 근무하는데요. 점심시간에 휴식도 잘 못하고 주문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시네요.
아, 네. 특히 이런 뭐 서비스 업종에 계시는 분들의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구분은 애매하죠.
맞아요.
네,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. 이게 말씀하신 것도 실질적인 점심시간 한 시간이 그대로 보장되지 못하니까 문자 주신 것 같은데요.
네.
나중에 퇴직 후에 어떤 이의 제기를 통해서 그 권리를 찾으시려고 하면 일한 내역에 대한 입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, 지금은 뭐 이 업계에서는 우리는 점심시간 없이 손님 밀려오면 당연히 일하는 거야라고 이제 말씀은 하시고 우리들 다들 수긍하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나 어떤 걸 하려면은 명확한 증거 없이는 사실 어렵거든요.
네네. 네, 그러면 그러니까,
네.
뭐 퇴사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시정해야 되나요?
그렇죠. 이제 퇴사하기 전에 우리 뭐 캐셔분들이 이제 회사에 좀 얘기해서 이런 거에 대한 그 상세시킬 수 있는 장치를 좀 회사한테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시든지 그래서 뭐 요구해서 들어주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 네 어쩔 수 없이 이분 말대로 퇴사하고 나서 어떤 뭔가를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 거잖아요.
예, 예.
그래서 취사할 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을 모으시는 것.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우리 사무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심시간에 일했다는 거에 대한 컴퓨터 로그 기록이든지 뭔가
그렇죠.
생성시킨 결과물들을 차곡차곡 모을 수 있는데
예.
이렇게 이제 마트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그 육체적인 노동을 제공하시는 분들은 예, 좀 난감하게 돼요. 사실. 네.
아마 이것도 현장에서 얘기하면 아 그냥 쉬다가 전화 한 통 받는 걸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. 분명히.
그렇죠. 예, 그런 것들이 또 예, 막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어요.
네. 아직은 우리가 좀 가야 할 길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네. 원만히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분명히 네네. 쉬는 시간에 그렇게 근로를 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법 용어로 문제가 될 수 있다. 그 방해라고 해야 되나요?
그 휴게 시간의 미보장이죠.
미보장이다.
네, 그래서 요거는 그 시간만큼 휴게하지 못했으면 다른 시간에 조금 더 휴게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
알겠습니다.
네.
0841님,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요.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. 일주일에 보통 84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.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?
예, 네, 당연히 받을 수도 있죠.
계약서 안 썼다고 하는데요.
예, 계약서 미작성에 예, 그러니까 계약상 미작상의 책임은 사업자한테 있는 거고요. 네, 이분은 어쨌든 그 1년, 2년 못 되는 기간 동안 뭐 일하신 게 근로가 충분히 예, 입증되고 다들 뭐 저기로 받으셨으니까 당연히 예.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당연히 네. 받을 수 있다.
고깃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3.3% 프리랜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
그렇죠. 예. 다 네. 자대보험 가입돼 있습니다.
그래서 왜냐하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. 고깃집이나 이런 요식업에서는 예. 알바라고 하면 일용직 신고도 안 하고 그냥 3.3% 사업소득 신고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.
아.
왜냐하면 4대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요.
어, 예.
그래서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. 네. 그거는 세금의 어떤 그 세이브? 뭐 그냥 말씀드리면 그분들 논리로 세금의 세이브 문제인 거고 절약의 문제인 거고 퇴직금은 당연히 근로자로 일했으면 받는 문제거든요. 네. 실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
알겠습니다. 0841님. 네. 어, 근데 일주일에 84시간씩 일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드실 네, 그, 것 같은데. 이거 이렇게 일해도 되는 거긴 한가요?
안 되죠.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2시간제가 드디어 정착이 그 적용되고 있잖아요.
예.
네. 그런데 사실 그 52시간제가 아직까지 그 요식업에서나 소규모 기업에서는 뭐 언간승심 뭐 이런 예,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용되기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.
어, 뭐 네. 넘는 시간에 대해서 돈을 더 주고 이래도 안 되는 겁니까? 법적으로는?
그렇죠. 그거는 당연하게 그 넘어서는 시간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 수당으로 책정돼서 줘야 되는 문제는 그거대로 변론을 하고요. 우리가 근로시간에 그 법적 한도를 정해놓은 52시간제하고는 예, 지켜주셔야 되는 거거든요.
알겠습니다. 뭐,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아마 네. 또 그 시간 맞춰서 그 받는 돈이 줄면 또 그 나름대로.
그렇죠. 이게 예, 예.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. 정말. 예.
알겠습니다. 네. 앞서서 그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얘기도 있었잖아요.
네.
그 중간정산은 그냥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?
근데 그렇진 않아요. 그 법정 요건 한 8가지, 9가지가 있어요. 뭐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하거나 아니면 뭐 전세자금
아.
그 보증금일 때.
뭐 쉽게 말해서 목돈이 뭐 들어갈 일이 있을 때.
그렇죠. 목돈이 들어갈 때인데요. 이 요건을 채우고 신청을 하더라도 회사가 그걸 무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해야 될 의무가 아니거든요. 또 그때도. 네.
알겠습니다.
그래서 뭔가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.
네. 알겠습니다. 자, 뭐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까지 소화를 해봤습니다. 퇴직금과 관련한 궁금증들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고요. 앞서서 문자 정말 잘 주셔가지고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봤던 분들도 제 권리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네.
자,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.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
네, 감사합니다.
네.